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해 주신 일곱 가지의 비유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곱 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짧게 기록된 비유가 오늘 이 33절인 누룩 비유라고 그러는데요. 불과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방대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서말이라도 아주 많은 양이죠. 전부 다 부풀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천국을 비유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해 되었습니다만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60여 년 동안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것은 그 의학 전문지가 이 창간된 날로부터 조사할 때까지 이 160여 년 동안에 의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가 무엇인가 이런 이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의학 전문지의 구독자들은 대개가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닥터들이었습니다. 이런 구독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100개의 의학 업적을 선정하고 다시 전문가들에게 부탁해서 이 100개 중에서 최종 후보 15개를 엄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개 후보를 두고 네티즌이 투표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의학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이 성과 1등으로 당선된 것은 예상밖의 하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좀 뜻밖이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오픈하지도 않고 레이저로 이 수술하는 기술과 기계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의학적인 기술이나 기계가 뭐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대단한 그 약품이 의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될 터인데 하수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수도가 의학계에 그렇게 위대한 업적이냐,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수도는 물의 오염을 막아주었고 또 깨끗한 물 공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타임즈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류가 고통받는 질병의 80%가 물로 전염되는 병이다. 지금도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하루에 1만 4천 명이 죽고 있다. 그래서 하수도가 지난 160년간 기간 중에서 이 의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가 그거라고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2위를 차지한 것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 항생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공감이 되시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균 감염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처음 발명된 항생제가 페니실린인데 1941년도에 발명됐으니까 지금부터 8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더 지난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이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대전 중에는 총칼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상처에 따른 감염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생제가 나온 다음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이 항생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의한 상처를 입고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브리티시 메디칼이 조사한 이 결과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첫째는 뭐죠? 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몸에 침투한 세균을 죽여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만 살리면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을 살리려면은 몸만 살릴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것은 몸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의 죽음은 이생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생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몸이 살아도 영원히 죽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뭐 인간답아지겠습니까? 아주 비천하고 추악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영혼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영혼의 건강에 또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이 몸의 건강을 지키고 살리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선 영혼이 먹는 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도 여러분, 더러운 걸 먹으면 세균에 감염돼, 그러면 악에 감염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리려면 우선 환경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좀 달리 말하면 타락한 세상을 정결하게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악에 감염된 영혼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영혼은 악을 이기는 항생제를 먹어야 될 겁니다. 그런 항생제가 뭘까요? 그런 항생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우리의 영혼이 악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그런 문구를 사용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조금도 멀어집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좀 더 많은 힘을 주어서 좀 더 죄를 이겨내게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죄에서 멀어져가는 삶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우선 가까이, 우선 나 한 사람이 죄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세상이 더 깨끗해지게 됩니다. 뭐 수십억이 사는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이 깨끗해진 그것이 뭐 눈에 확연히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만큼은 그만큼은 깨끗해지기는 하는 거란 말이지요. 나 하나가 죄에서 멀어지고 좀 더 깨끗해지면은 이 세상의 영적인 그 오염이 그만큼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건강을 조금이나마 더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나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을 조금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 하나가 그렇게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각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적당히 각각 예수만 믿고 구원 받으면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각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각 사람이 알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퍼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도 바라고 선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퍼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선교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도 없어요. 왜? 세상이 너무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을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할 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는 이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세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탄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물을 더럽혀서 세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탄이 지금 세상에 음란한 문화를 퍼뜨려서 지금 세상이 굉장히 음란한 문화로 퍼져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도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런 문화를 바라보고 살면은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와 습관을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이 이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누룩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이 떡 만든 데 쓰는 누룩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또다시 가르쳐 주시니까 비로소 그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이지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 이 악한 교훈이 세상을 오염시켜서 파멸시켰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그 모습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누룩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변화시키는 것이 마치 누룩이 어떤 반죽 속에 들어가서 온 반죽을 부풀리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 아시잖아요. 누룩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전부를 결국은 부풀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반죽 전체가 부풀어져 가지고 전체가 누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은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누룩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것들을 막 변화시키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룩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은 그런 까닭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변화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내 속에 이상한 이 악한 누룩이 들어오고 나면은 계속 그 누룩으로 내가 변해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대로 이 사탄의 나라도 이 누룩처럼 역사하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 누룩처럼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사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그 힘이 누룩처럼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되지요. 사탄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누룩처럼 강력하게 온 이 세상, 심지어 이 교회까지도 사탄은 오염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탄이 우리의 정신과 교회를 오염시켜서 사회를 타락시켜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여러분 언제 오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여름날 음식물을 방치해 두면은 언제 상했는지도 모르게 부패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떠도는 악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킵니다. 목사의 행동 하나가 온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이 감염되어서 죽는 거예요.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오염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오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오염을 막아야 할 터인데 이 오염을 막는 것은 한 두 가지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인 하수도를 만들어서 더러운 곳이 오면은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하수도에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악은 물리치세요. 받지 마세요. 악한 정신이 생명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과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악한 정신에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정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악한 정신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자꾸 그것을 집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세상의 타락한 정신과 습관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정신이 뭘까요? 세상의 온갖 악들이 다 타락한 정신이죠. 그 근본적인 가장 타락된 정신이 뭐냐고 하면은 자기 욕심 부리는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은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봤습니다. 왜 먹습니까? 자기 잘 되려고 먹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원인이 자기 욕심, 그 이기심에 있는 거예요. 하와는 처음 원래 이 선악과를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저건 안 먹어야 돼.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아, 내가 먹으면 잘 될 건가 잘 안 될 건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타락시키고 온 인류의 파멸을 가져왔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만 찾는 이기심이 세상을 오염시킨 정신이고, 지금 세상을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이 자기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의 악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 욕심 부리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여러분 가족끼리도 싸워요. 보잖아요, 우리가 다. 가족끼리도 요새 막 신문 보게 되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보다 조금 낫다고나 할까? 조금 나은 사람은 자기 가족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해쳐서라도 자기 가족만의 유익을 찾고, 자기 나라만의 유익만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대부분 나라들이잖아요.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국 우선주의.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기 나라 유익을 추구하기 전에 자기 가족의 유익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당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심만 부리는 이기심, 자기 편의 욕심만 부리는 이기심, 자기 편 욕심 부리는 이걸 우리는 집단적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기심에 감염되면 안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 같은 거는 우리의 영적 하수도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제 우리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마저도 이 악한 이기심에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교회마저도 이기심을 버린 것이라기보다도 이기심에 오염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자기 교회 이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교회 부흥만 하겠다고 다른 교회 교인까지 그저 억지로 데려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교회 안정만 추구하느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욕먹는 행동을 해서 수많은 교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교회의 이기심이고,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집단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자기 교회의 유익만 추구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어도 조심하지 않는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탄에게 오염된 정신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남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파멸의 길을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좀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기 편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온 인류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 보면은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온 인류를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 없이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인간을 앞세운 인간 이기주의에 빠져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이건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도 사람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것에 오염되고 나면은요, 사람 위한 것이면 다 옳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하지도 않아요. 사람 위해서 사람에게 도움 준다는 거 다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에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도 사람이 원하는 건 다 해주자. 그거에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겨진 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생겨지고 동성애도 생겨지고 이 인본주의적인 정신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는 몰라도요 사실은 세상 정신에 오염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욕심 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면은 정말 나에게 유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류의 어떤 사람의 전체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정말 인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익 주려고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복된 길을 따라가야 여러분 진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익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은 아무리 내 욕심을 챙기고 아무리 인류를 위한 어떤 욕심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인류를 위한 절대적인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함께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심, 집단 이기주의, 특히 교회 집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와 같은 이런 세상에 타락한 그 정신은 하수도에 던져도 버리고 절대 우리는 이런 정신에 오염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타락한 그 모습을 하수도에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속였는데 우리가 욕심에 그냥 빠지면 그냥 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이건 너희들한테 유익할 거다. 유익하지도 않아요. 선악과 먹는다가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된다고 속이니까 하와는 욕심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세상의 악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잖아요. 속이면 욕심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속이는 방법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것을 유익하다고 속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무서운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악을 선하다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선하다고 속이는 이 사탄의 꾀에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래도 이 욕심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데 아 그게 악일 것 같아서 못하고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그거 선이야 그래버리고 나면은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게 선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냥 가르쳐주면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음 놓고 그 못된 짓을 하겠어요. 그러면 악이 확 퍼져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인간의 무서운 대표적인 죄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죄도 로마서가 열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한 일. 거저 좋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들도 하는데 악한 일 하는 사람들까지 자꾸 잘했다 잘했다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악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악이 확 퍼져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가 악을 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정말 악을 따라가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통째로 오염시키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 점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이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 성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한 사람만 오염시켜도 이렇게 무서운 벌 받게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살해당하는 것이 낫잖아요 여러분. 무참히 죽임당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겁니다. 그런 죄 짓는 것보다는. 그게 그렇게도 무서운 죄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악을 선하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교회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기심이나 집단적 이기주의나 재물 만능주의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심이나 이런 세상의 악한 모습을 아 이거 선한 모습이야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와서 오염시키면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절대로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요. 우리가 무슨 그런 악을 옳다고 교회로 가져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그것이 교회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온 최초의 그 스타트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부추겨서 경쟁시켜가지고 뭔가 이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 교회 경쟁적인 뭐랄까요? 사랑이 없는 이 업적 중심적인 이런 타락한 정신을 교회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행사 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경쟁시키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러고 그게 사실은 악을 선하다고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무섭게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을 하수도에 버려야 합니다. 절대 교회 들여오지 말고 교회 오염시키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세상도 구원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설교 초두에 무엇일까요? 항생제를 먹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꾸만 죄를 짓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될 때마다 그대로 두면 못 사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항생제를 먹어야 합니다. 영적 항생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혼이 오염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죄악에 오염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선 오염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지잖아요. 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믿기만 하면 다 씻어집니다. 우리 영혼에 오염된 모든 죄를 예수님만 믿으면 일단 다 씻겨져 버리기 때문에 마치 세균이 우리 몸속에 아무리 들어와도 강력한 항생제를 먹으면 세균이 다 박멸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모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죄를 씻어주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짓게 만든 세상이 악한 세력을 그 악한 세력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잘못된 거, 그저 내 죄악된 모습은 씻었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 이긴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악한 정신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무관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우리의 죄는 유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도 무한히 죄를 지울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우리의 죄는 유한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유한한 숫자는 아무리 커도 무한대 앞에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유한한 것은 아무리 커도 무한한 곳 앞에 가면은 다 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앞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것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죄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악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탄에게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무한하신 그 가능성으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사탄을 내 발 밑에 상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사탄에게 이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타락과 오염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서 죄를 이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싸울 때 우리는 싸우는데도 다운은 될지언정 절대로 우리는 케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운과 케어 구별하실 줄 아시지요? 다운은 일어나면 돼요. 케어는 그냥 끝난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온 세상의 악, 케어로 우리가 삼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이기는 데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악을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탕자를 보세요. 그 악동한 죄를 짓고 그러고도 하나님, 아니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이 탕자가 있었으니까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믿고 돌아와 오기만 하니까 그냥 집 나간 아들, 자식같이도 하는 그 아들이지만은 다시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악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거대한 악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의 악을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못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저 세상의 엄청난 악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아유, 세상의 뿌리박은 그 부정부패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난 못해, 난 못해. 누가 이걸 못해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요새는 세상에서 이런 말 참 많이 하지요. 우리 한국교회를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한국교회는 자정능력이 잃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자정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패배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항상 사탄에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 패배주의예요.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진 것 그 자체가 사탄에게 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사탄에게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패배주의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 믿는 겁니까? 소망을 믿는 거잖아요. 무슨 소망이지요? 내가 구원받는 소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긴다고 하는 소망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소망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에게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에게 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 패배주의의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소망을 믿으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소망을 믿는 사람만 소망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악을 이긴다고 하는 소망 믿는 사람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 믿음도 지켜나갈 수가 있고 세상을 이겨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교회가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 가지고 커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소망의 힘으로 내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악에 오염되는 것을 우리는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겁니다. 세상의 악을 몰아내야 됩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교회가 몇 교회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 조그마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오염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망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교회는 누룩과 같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부풀리게 한다는 말씀.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반죽에 들어가면 그 반죽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죽 전체를 부풀려서 반죽 전체가 누룩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하나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이런 뉴저지 한인교회 작은 힘이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의 악도 누룩처럼 강력하게 전염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악이 강력하게 이렇게 전염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은 그렇게 오염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이 절대로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거룩한 교회, 우리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세상이 오염시키거나 타락시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악의 세력, 중심의 세력이거든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오염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뉴저지 한인교회는 세상의 악에 오염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믿음을 지켜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서 세상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추악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 그 귀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살면서 자주 넘어지기에 포기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만 않고 교회를 세상에 오염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참된 주님의 자녀의 모습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